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다 가까이 배우고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넓은 사랑으로 너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넓고 크게 배운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각자의 삶에 접목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숨결을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선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과 용기로 행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때를 맞추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접붙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생각의 열심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자기 부인과 말씀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세상을 편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바른 관계로 인식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각자가 잡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소욕에 따른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언제나 넉넉한 사랑과 오랜 기다림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삶에 있어서 때로 적지 않은 수고와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에 힘입어 마땅히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각자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선한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걸맞은 신실한 삶을 살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민성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배운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구역원들과 진솔되게 나누며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고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게 하사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에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랴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비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2월 28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왔던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사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페팀은 재판관들, 통치자들, 구원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사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서론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본론으로 첫 사사인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12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이들을 벌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 과정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짧아지고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나선형적 하향 구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용수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철을 위에서 보면 그냥 동그라미이지만 옆으로 보면 돌면 돌수록 밑으로 더 빠져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의 어둠은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결론으로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실패의 길로 빠져 들어갔을까요? 그 배경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세겜 언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다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23장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모두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이 두 사명을 모두 실패합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어둡고 실패한 시대의 내용을 빼지도 숨기지도 않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사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실하심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풍조가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사사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본문 모두 한 지도자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시작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 명확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공백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곧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는 자기 목의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지도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와 먼저라는 표현은 단순히 전쟁에 있어 전술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장서서 자신들을 인도할지 하나님께 엿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놀라운 변화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워 모세에게 대시 좀 듣고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물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결된 끝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유다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확인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전, 아이성 전투전, 아모리 다섯 왕 연합 전투전 등 여호수아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칼을 들기도 전에,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선언하셨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지도력의 공백 속에서도 이미 세우신 언약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던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 그 언약이 유다를 통해 실현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3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한 이 모습을 두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대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셨지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사사기 기자도 유다와 시므온이 올라갔다 하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쟁 방식을 고려할 때 유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지파가 연합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려던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함께 싸우지 않는 것을 곧 형제의 용기를 꺾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의 전쟁에서 기드온은 자기 지파인 므낫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셀, 스물론, 납달리 지파까지 불러 함께 전쟁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의 경계 안에 있었고 유다는 가장 큰 지파였으며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연합은 단순히 편의적 동맹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 방식이자 형제를 세우려는 배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의 제안을 수락하고 함께 전쟁터로 올라갔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한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다는 시므온과 연합하여 베색에 가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힌 아도니 베색은 단순히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아도니 베색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베색의 주권자라는 뜻으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베색을 통치하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택하든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의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잘라내면 칼을 잡을 수 없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면 제대로 뛰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도 도망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유다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는지 이어지는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고백합니다. 그는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잔인하게 모욕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 70은 실제 수일 수도 있지만 완전수로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처럼 폭력과 잔인함이 만연해 있었고 바로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아도니 베색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또한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죽임을 당했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무트는 자연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아도니베색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첫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를 통해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같지만 일상의 삶을 돌아갔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시대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세속적 가치관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흐름을 거슬러 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 교우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의 진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까지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드빌, 곧 기랴세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이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사기가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의미와 연결성을 따라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갈렙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크낫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딸의 결혼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었고 남자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대개 많은 지참금이나 물질적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물질이 아닌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요구를 보면 먼저는 기랴세벨이 점령하기 어려웠던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누구나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성이었으면 갈렙은 이러한 공약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단순히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지닌 사람을 사위로 맞으려 했습니다. 이는 딸의 미래를 신앙 안에서 맡기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기랴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세워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은 가정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출가할 때 온니엘을 통해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청합니다. 이에 갈렙은 그들에게 남방 네겜 땅을 주었습니다. 네겜은 남쪽 황무지 건조한 땅이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농사와 못주기 쉽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갈렙에게 나아가 복을 구하며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샘물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갈렙은 딸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넉넉히 응답하며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샘과 그 주변의 땅까지 함께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은 악사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악사는 하나님이 선조들과 아버지 갈렙과 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갈렙, 온니엘, 악사의 이야기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승리와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와 은혜를 누린 것이며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절과 21절 이후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협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온전하지 않는 순종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은 철 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에 있어 성경은 유다가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유다가 눈앞에 보이는 철 병거로 인해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철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우님들은 철 병거와 같은 고난과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어려움, 미래의 불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커 보이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불 말과 불 병거가 가득함을 보게 하셨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철 병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에 이어 베냐민 자손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쫓아내지 않고 함께 함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족속이 함께 했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이는 가나안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은 북쪽 지파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요셉 가문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잡아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성읍의 입구를 통해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복 후에 약속대로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의 가족을 함께 살려주었고 그들은 헷사람의 땅으로 옮겨가 성읍을 세우며 베델의 옛 이름 루스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은 것, 성읍을 정복한 후 언약 맺은 자와 그의 가족을 함께 살려준 것 등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라합의 이름을 밝히며 그녀가 먼저 정탐꾼을 도와주었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집이 구원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라합이 맺은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 되었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 다윗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요셉 가문과 베델에서 나온 사람과의 언약은 정탐꾼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베델을 정복하였으나 그 과정 속에서 작은 불순종은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풍습에 들어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27절부터는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오히려 부역군으로 삼아 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이 현명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을 이용할 수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농경 기술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 눈에는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줄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멸 대신 함께하고 노역을 시킴으로 당장은 이익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생각은 곧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살펴보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생긴 일을 기록하는 내용이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반복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시작했지만 에브라임과 스불론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 아셀과 납달리에서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자손에 이르면 쫓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은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의 마지막 절인 36절은 단 자손의 경계가 아닌 아모리 지파의 경계로 소개가 되며 끝이 납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에 부분적으로 실패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 사사기의 끊임없이 전쟁과 고난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길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온 것이 아닌 친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적들과 싸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름 잘 살아가기 위한 눈앞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신앙의 변질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하며 남겨둔 작은 죄의 불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습관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가나안 풍습을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남겨둔 타협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철 병거가 없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거주하며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다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쟁취하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동안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은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기준을 바꾸는 기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철 병거가 아무리 두렵게 보여도 또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이 작은 타협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풍조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사사, 참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며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따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음을 통해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담대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작은 타협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죄의 모습과 우리를 낙심하고 의심하게 만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참된 사사이자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이겼노라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감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